오늘도 쭉 읽었는데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또 헷갈리실 것 같아요. 족보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족보가 한명한명 늘어나거든요. 지금 부강조, 요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우리 왕하 13장 받고 여로보암 2세. 여긴 부강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선지자가 엘리사가 활동을 했고 같은 시대 남쪽 왕조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여자 1년 정도 해서 6년 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윗 왕조가 보존되었던 요아스 그리고 그 아들 아마샤가 오늘 나오는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아마샤 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북쪽에서는 요아스 때 일이에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이 내용을 보세요. 지금 아마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9대 왕이에요. 요아스 뒤를 이어서 25살에 이렇게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죠. 왕자들이 다 죽임을 받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특별히 구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그래도 아버지는 유다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래도 괜찮은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어서 이제 왕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생애를 봐도 전반기 생애 아버지는 그래도 신실하고 훌륭했는데 후반기에 아버지의 선생님, 멘토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이 마감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그 아들인데 25살에 왕이 돼요. 근데 1절, 2절, 3절을 보면 그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런데 누구만큼은 안 했다 그래요? 다윗만큼은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준이 있어요. 왕의 기준. 왕의 기준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같이. 그럼 보세요. 그 기준이 낮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굉장히 높죠?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절대 낮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신앙생활의 기준을 요구하실 때그 기준이 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준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같이 믿음의 생활 할 때, 아, 저분 참 믿음이 좋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믿음 생활 참 잘하는 분.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닮고자 하세요. 나보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랑 같이 놀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기준을 성경에서도 그렇고 인생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분 같이 살고 싶다, 이분을 닮고 싶다 하는 그런 롤 모델들, 신앙의 기준들을 성경에서 자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성경 속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닮고 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의 수준이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똑같이 힘들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높이 잡는 거 중요하다라는 기준을 높이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이 누구였다고요? 크게 말하세요.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누굴 것 같으세요? 최소한 누구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다윗 정도 돼야 돼요. 다윗 정도. 못해도 누구만큼? 우리 다윗,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것들 봐라. 감히 나를. 그런데 아니에요. 그분이 좋아하세요. 나를 기준으로 삼는구나. 그럼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그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하고 살아야 그래도 우리의 믿음에 진보가 생겨요. 진보가. 아무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준이었어요. 근데 다윗과 같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흉내는 내고 따라가고 여기 보니까 정직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도 섬겼지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늘그 골칫거리가 뭐였어요? 산당 제사,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그걸 뿌리를 잘 뽑지 못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마샤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반란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시샤이가 왕권이 복귀가 되면 보통 그 반란하면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몇 족을 멸해요. 막 3족을 멸하잖아요. 3족을 멸하고 또 심한 경우는 9족을 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마어마한 이 보복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는 반란을 하지 못하게 씨를 다 제거하는 건데 이 아마샤가 굉장히 참 잘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고대 근동지방의 왕들이 그렇게 정권을 유지했는데 아마샤가 그러지 않았어요. 기준이 뭐였어요?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율법이었어요. 성경이었어요. 성경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보면 죽이고 싶은 본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성경을 대하니까 율법을 대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을 삼아서 아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 아주 잘한 일 하나를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미워해도 안 되고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이 좋게 살아야 돼요. 사이 좋게. 교회 다니면서 사이 나쁘게 살면 불행하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데 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사이가 나쁜 사람을 얼굴을 보면 마음에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늘 갖고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내 감정도 아니고요. 내 욕심도 아니고요. 내 미워하는 이 못된 마음도 아니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길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인도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순종하면서 살때 하나님 참 은혜도 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아마샤의 잘했던 일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니까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5절에도 보니까 그 손에 굳게 서매 그래 굳게 섰어요. 그리고 그 왕의 신복들 그 배반한 사람들 죽이지 않고 평화가 그땅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대내적으로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는 눈이 세상을 향하여서 대외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 일이 생겨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들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에서 전쟁을 해요. 근데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역대하의 이 부분을 좀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에돔이랑 전쟁을 했는데 갑자기 8절에서 누구랑 또 전쟁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는 일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면하자 얘기가 한번 나와봐라, 우리 한번 전쟁하자 이런 뜻이에요. 뭐 얼굴 한번 봅시다, 만나서 밥 먹읍시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이 성경 번역을 이렇게 냈어요. 한번 전쟁을 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저 남쪽 유다는 저 가시나무 같은 것이 어디서 함부로 덤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지금 에돔이랑 전쟁에서 이기더니 교만해 갖고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나한테 덤비는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북쪽이 먼저 쳐내려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마샤가 전쟁 한번 하자 그랬다간 완전히 망하고 도망가고 쫓김을 당하다가 결국은 여기 본문에 보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서 살다가 북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다 쳐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파괴를 하고 또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또 어느 정도 노략 약탈도 해가고 그리고 아주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볼모로 잡혀가는 거예요. 왕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를 잡아갔던 왕이 이제 먼저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어도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잖아요. 그 치욕스럽게 살아있다가 돌아왔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누가 죽이는 거예요?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아마샤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그 아마샤를 대신해서 이제 다른 아사리아가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 지금 열왕기 하에서는 그 에돔이랑 전쟁했다, 갑자기 남북 이스라엘이 전쟁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역대하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역대하 25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은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쌍내었더니 보세요. 지금 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유다가 에돔이랑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병력이 3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만으로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전쟁을 하자. 그리고 돈을 얼마를 했냐면 은100달란트니까 되게 많은 돈. 지금으로 치면 약한 한국 돈으로는 200억 원, 200억 원이면 달러로는 한 2천만 불쯤 되나요? 아무튼 많은 돈이죠. 큰 돈을 남쪽 유다 그때 그렇게 부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큰 돈을 내고 용병을 얻은 거예요. 군사들을 좀 사온 거예요. 군사들을 사왔는데 7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한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하나님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정리가 되세요? 용병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랑은 전쟁을 같이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맞는 얘기긴 한데 벌써 돈다 줬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돈 하나님이 더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힘들게 결단을 했어요. 오케이, 그돈 포기하고 군사들 모았던 사람들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돌려보냈더니 전쟁하러 돈 받고 온 사람들이 돈은 받고 전쟁을 안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돌아간 거야. 여기까지 전쟁하라고 불러놓고 다시 가래? 그러고 화를 내고 갔는데 가다가 13절에 보니까 13절을 보세요.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가면서 북쪽 사람들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3천 명을 죽이고 노략하고 못된 짓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에돔이랑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 왕한테 사자를 보내서 너희가 이럴 수 있냐? 전쟁하자. 이거에 대해서 계산하자. 그렇게 해서 남북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북전쟁의 배경이 요 아마샤 때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북쪽이 잘못했잖아요. 그쵸? 그럼 남쪽이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읽은 대로 북쪽이 이겼어요? 남쪽이 이겼어요? 북쪽이 이겼죠? 그럼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분명히 북쪽이 잘못했는데 왜 남쪽이 이렇게 됐는가?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25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아, 그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먼저.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남쪽 유다 아마샤 왕이 에돔이랑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오면서 뭘 가져왔다고요?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우상을. 그게 전쟁의 노략 해갖고 온 전리품이었어요. 그 당시 나라가 전쟁을 하면 군사력의 전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전쟁이었다고요? 신들의 전쟁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신이 약하구나, 그럼 그 신을 잡아다가 우리 신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 당시 풍습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될 유다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왜 남북전쟁에서 남쪽이 졌는지 아시겠죠? 결국은 또 뭐였어요?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했는데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잘못됐다라고 일깨워 주셨을 때, 다윗과 다른 왕들의 결정적 차이가 뭐였냐면, 선지자들의 말씀 앞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였어요. 잘못은 할수 있고 실수는 할수 있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지금 이 왕은 선지자한테 누가 너한테 왕 모사 삼아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너안 그러면 혼난다.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선지자가 더 이상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왕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이 한마디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마샤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27절이에요. 2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역대하 25장 27절.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브라스게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예. 여기 보세요.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하나님을 포기하면 백성들이 왕을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진 교회는 그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시대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는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옳고 그름 이런 기준이 아니라 특히 요즘에 한국 이렇게 뉴스들을 보면 기독교와 반기독교의 대결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크리스찬은 정치를 해도 안 되고 축구를 해도 안 돼. 그냥 욕을 먹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이게 굉장한 지금 일이에요.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도 많이 있어요. 그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 하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맛을 못 내면 밖에 버리워서 밟힌다라는 말씀이 요즘에 자꾸 떠올라요. 우리가 맛을 못 냈더니 버려져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짓밟힘 당하는 듯한 분위기. 철딱선이 없는 젊은 애들이 함부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냥 듣고 당할 수밖에 없는 풍조가 됐다라는 게 이게 참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 만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속상하다, 저것들 참 버릇없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역사가 지속되면 역사가 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을 보면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이 역사서가 끝으로 갈수록 이 망하는 그림들을 보여줘요. 망하는 그림들. 다시 여러분 그 어디에 우리 아까 원래 보는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4장을 가면 아마샤가 죽고 이제 여로보암의 유다 통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그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요.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몇 년을 가는 거예요, 지금? 41년을 갑니다. 근데 41년을 가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 그래요?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몇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 41년 동안을 하는 거예요. 41년 동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때가 어떤 때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최고 부흥기예요. 그냥 일반 세계의 역사학적으로 볼 때. 그때 다윗 영토를 다 회복하고요. 그리고 다 땅이 넓으니까 사람들도 많아진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세금도 걷고 그래가지고 나라도 부강할 때예요. 겉으로는 아주 화려할 때입니다. 그러면 왕이 통치를 잘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냐? 아닌 거예요. 나라는 우상숭배를 40년 동안 왕이 하고 있는 아주 참담한 때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여기 보면 이는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잘 살아요.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군사력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딱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어버려 두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도말하여 천하에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는 이 백성 내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시대랑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잘 살고 있고 겉으로는 화려한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떤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부패가고 있는 거예요. 힘겨우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역사가 이게 내리막길로 치닫는 그런 전조를 보이고 있을 때예요. 이럴 때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 늘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분야가 회복돼도 그건 이미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좋아져도요,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그거 죽은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피폐해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들에 반응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역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과 절망의 기로에서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 여러분이에요. 이 시대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물줄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저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도 긴장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그런 때예요. 여러분, 오늘이 이제 주일날 6.25 기념주일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이 진짜로 되게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역사 앞에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때를 지낸다고. 그래서 기도로 섬기는 거라고, 우리가 기도로 일하는 거라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우리 그때 찬송가 불렀어. 일하러 가서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 제가 그 찬송가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기서 사는데 어떻게 일하러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너는 기도로 일하는 거야, 그런 마음 주셨거든요. 기도로 나라를 세우는 거야, 기도로 일하는 거야,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셨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한 땅, 북한 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 땅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을 나가서 하나님 나라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선교지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상들이 무너지고, 샤머니즘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